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지아 자매님은 어떤 소원이든지 무조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지금으로서는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조건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조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을 빈다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일방적으로 완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명령을 보니 우리가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이길 원하시는 게 확실하네요.
오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찬양은 방송 주제가 항상 특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뭘까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욕심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변 지인, 친구, 친척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막상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 돈과 명성만 보려고 하니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항상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항상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갔던 것이 좀 죄송하네요. 나의 소원과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생각해보니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네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또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자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주면서도 부모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네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같이 살자고 잡아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참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 안에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만물의 이치, 엄청난 지혜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만물과 인생의 진리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니 구원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구원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가사를 읽어주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우리는 나 자신만 먼저 사랑했네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악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였네요.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어오거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처럼 붙어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네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복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이네요.
보통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모든 선함, 지혜, 사랑, 생명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찾았던 수많은 종교인과 철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야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한 사람의 고백,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 나타나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행위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보통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동물로 열심히 제사를 많이 드리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물론 구약 시대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씻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자주 출석하거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친구처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이나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공의, 정의, 자비, 친절함 같은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가 공의롭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살아가는 거네요. 나도 모르게 나의 악한 습관과 불친절한 모습들은 그냥 놔두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했던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또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6,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쓴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큰 죄를 저질러 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계속 죄를 짓는 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내 자녀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더라도 다시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길 원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무시하고 제사로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면 언제든지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안전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크게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죄로 더럽힌 자신의 모습을 슬퍼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니 뭔가 엄청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거라고 착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고 당연한 거라서 놀랐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멘입니다. 남조선과 북조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더 들어주세요.
속에서
그 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길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자매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더위가 꼬리만 남았나? 그래도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네, 아직 몸통이 좀 남아있나? 잘 모르긴 한데 많이 덥고 그렇습니다. 25번째 요리문답을 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네. 지난번 25문 시작할 때 이번은 꽤 깁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이 내용 뭐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해야 될 이 전체 내용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분도 그 일부분이죠. 말하자면 이제 막 사도신경을 시작한 거고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에요. 이 요리문답 전체 내용 중에서도 이 사도신경 자체가 분량이 많아요. 이제 그중 뭐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에 관한 이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주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살펴본 주제는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였나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 곳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두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두 번째 증거는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이적이나 예언과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들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 알려지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한 분 이상일 수가 없을 텐데 더할 나위 없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니 오직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세 번째 증거죠. 네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최고로 완전하신 분, 한 분일 수밖에 없죠. 최고는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가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 그분이 그 바로 한 분 최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다섯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전능한 존재는 한 분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존재가 여럿 있다면 서로 방해하고 대적하여 결국 모두가 다 전능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도 말했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존재는 아무도 없고 이 말은 결국 전능하신 통치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다니엘의 표현이 참 논리적이죠. 여섯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 정말 한 분이셔. 이겁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모든 신들을 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결국 그 모든 신들은 불완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닌 존재가 되겠죠. 방금 이제 다섯 번째 증거도 최고 하나, 그게 참된 신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럿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다 쓸데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일곱 번째 증거는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만일 이런 존재가 또 있게 된다면 그들 모두 절대로 광대무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신들은 여러질 수 없고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여덟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에게 부모가 하나이죠. 우리가 존재하게 만든 원인은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아홉 번째 증거는 최고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까 이제 최고는 하나라고 했는데 아까가 능력이라면 이거는 이제 서원에 관해서 결국 최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지난주 알아봤습니다. 이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했었어요. 뭐였나요?
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 오직 그분께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식을 통해 얻어야 될 유익입니다.
맞아요. 이런 지식이 우리의 삶의 예배나 이제 경배, 뭐 돈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의지, 소망, 또 감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나 경향을 바꾸게 된다면 이것을 알게 된 유익,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지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요.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신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한 분, 하나님, 바로 그분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재판관이나 통치자들, 천사들, 마귀들, 우상들도 신이라고 불리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도 신이라고 성경은 이제 종종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전체의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을 살펴보죠. 새롭긴 하나 여전히 요리문답 2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답은 하윤자매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시란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뭐 본질 그리고 위격, 삼위일체라는 이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들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위격을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윤재미님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 내가 이것을 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지성, 그리고 이성, 그리고 경험, 이 세 가지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필요, 이 배움 앞에 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본질, 위격, 삼일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본질입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 이게 본질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하윤이라는 저도 하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생각해 볼까요? 이제 자체로서 하윤 자매님 자체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죠. 무엇에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죠. 네. 그러면 하윤 자매님도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에는요, 여러 세계 공통적이거나 또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는 나누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본질이 있어요. 이 함께 할 수 있는 본질을 공유적 본질 혹은 공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본질을 비공유적 이제 공유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공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별적으로도 사람에게 있는 본질은 공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때요? 뭐 저는 남자고 혜윤 자매님은 자매님이지만 여자지만 우리의 눈, 코, 입, 다리, 외모는 본질적으로 공통적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본질이 공유적이죠. 특별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외모나 심지어 걸음걸이, 말투 많은 부분에서 자기 아버지를 닮아요. 왜겠어요? 이 아버지의 본질이 출생하는 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형태 본질도 공유적이지만 특별하게 가족끼리도 본질이 공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이 다 공유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는 이제 비본질도 있는데 비공유적. 예를 들면 인격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버지의 인격이 아들에게도 전달되느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왕과 왕의 자녀들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 아들은 책망하시고 아버지는 책망하시는데 아들은 칭찬하시고 네, 그래서 인격 같은 경우는 본질이 비공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도 그러면 공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의 속성이나 사역들, 그러니까 그 신성이나 하나님의 본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모두에게서 동일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윤 자매님이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주 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에게 공유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위격이 비공유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조금 전에 살펴봤으니까 한번 이제 위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삼위라고도 말을 하니까 본질을 알아보고 삼위를 알아보는 건데 삼위가 뭐냐? 이제 삼위나 위격 뭐 같은 의미의 표현인데 삼위 또는 이 위격은 일단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이란 어떤 생각이나 소리, 움직임, 특징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위격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한다는 거예요. 또 위격은 두 번째로 개별적이에요. 또 세 번째로 위격은 살아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란 어떤 한 덩어리가 아닌 개체적인 것이고
그렇죠.
돌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격,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아, 그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넷째로는 이분들은 다 지성적이에요. 뭔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혹은 지탱하거나 기대거나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완전히. 또 다른 것의 일부도 아니에요. 제 몸에 있는 뭐 이 손가락 같은 존재가 성자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앞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삼위, 역시 뭐 하나님 삼위의 위격을 생각해봤잖아요. 자, 이걸 동시에 놓고 한번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의 위격의 특징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본다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이란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그들 자신 속에 계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렇게 선포되는 것으로 세 분에게서 공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격이란 신격의 삼위를 각기 개별적이며 관계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또는 각 위에게 고유한 존재의 양식을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격, 뭐 그거다. 위격이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 혹은 신적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속에 존속하는 어떤 방식이다, 어떤 양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부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존재이시다. 또 성자는 그 동일한 존재 혹은 본질로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께 속하여 계신 분이시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존재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께 속하여 계신 분이시다.
그래요. 지금까지 살펴본 걸 생각해보면 이 본질과 위격이라는 말들을 하나님께 적용시켜 볼 때 이 둘의 중요한 차이가 뭐 같으세요?
본질은 절대적이며 공유적인 것이지만 그렇죠. 위격은 상대적이며 비공유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은 서로 별개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고 또 아버지예요. 그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사람이죠. 동시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의 관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인 거죠. 아들도 사람이지만 이 관계성에서 보면은 사람이자 아버지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또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거네요.
좋네요. 이 정리가 참 좋아요.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은 출생하는 아들에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특징이 자녀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와는 별개의 또 다른 사람을 출생시키는 것이니까 네. 인격은 전달되지 않고 낳는 자와 낳아진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죠.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진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본질은 공유적이에요. 이제 본질은 넘어간 거죠. 서로 나눈 거예요. 이처럼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영원한 출생을 통해 성자에게 자신의 본질은 전달하셨어요. 그러나 위격, 이 성부라는 위격은 전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성부가 아니라 성자를 낳으신
그렇죠.
것이고 또 성부께서 성자이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성자께서 성부이신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두 분 모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군요.
그래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의 본질과 위격을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설명이냐? 아니에요. 만일 완전한 설명이라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여러 방식을 통해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모두가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로 든 저의 설명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도 다르고 인격도 모두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격일 뿐 아니라 뭐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는 그 본질은 이제 똑같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서로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경우는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아버지 아들이 완전히 다른 본질이잖아. 하나님은 세 위격이나 본질은 하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본질,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본질로 나누어진다면 우리의 신은 어떻게 돼요? 세 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세 위격이나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삼위일체의 본질과 위격을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에 주의할 것 두 번째는 뭐냐? 본질과 관련된 건데 이런 거예요. 사람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본질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달하니까 아버지를 닮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또 성부께서도 성자나 성령께 본질을 전달해요. 하지만 그 둘의 전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윤자매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본질 전달되죠?
네, 그럼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전달되고
그렇죠. 눈 두 개, 코 두 개 그런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는 아버지의 독특성이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요. 옆집 아저씨랑은 다른 자기 아버지를 닮은 뭐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의 특별성인데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일단 사람이야. 또 자기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본질이 전달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본질이 전달될 때 얼마나 전달될까요? 아버지의 본질 몽땅 다 전달되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전달되나요?
몽땅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 아버지는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될 테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의 본질이라는 게 다 전달됐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사라져야 돼요. 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본질 일부분만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본질이 전달되기는 했으나 자기와는 별개인 존재.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를 닮은 아들이라는 또 다른 개체의 본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우 본질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양이 전달될까요?
하나님의 경우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나오게 하시는 성부께서는 자신의 본질 전부를 성자에게나 성령에게 전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성부 자신은 동일한 존재로 남아 계십니다.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의 전부가 가지 않으면 이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격이야. 성부가 성부 걸 다 줬는데 그러면 이 존재는 성부냐? 아니, 성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본질 전달과 하나님의 본질 전달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본질은 유한하고 가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고 보이지 않아요. 불가시적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면서도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닌 거예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 한 분의 신격 안에 삼위께서 계시는 거죠. 자, 위격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위격은 어떤 관계나 직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의 배우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할 때처럼 다른 존재의 형태나 행위 등을 나타내는 모양이나 또 가시적인 형제 같은 것들을 위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존재, 다른 것들과 또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별개로 존속하는 어떤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단이 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야. 한 분 이걸 강조하다 못해서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은 뭐지? 아 그건 그러면서 한 분에 집중하다 못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깐 아들의 몸, 아들이라는 몸을 입고 오신 거지. 말하자면 그 가면을 쓰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관계나 직분 혹은 연극 배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니고 입격은 진짜 그 존재 자체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격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급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부가 가장 높고 뭐 성자가 가장 낮고 그러느냐. 이제 이분들의 구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이런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말하긴 해요. 그러나 뭐가 더 높다, 뭐가 더 낮다. 그런 계급을 말하려고 위격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격들은 뭐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로부터 뭔가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본질이 이 세 위격들과 분리된 어떤 네 번째 것,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도 따로 있어서 모두 네 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들 각자는 신격의 동일한 하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격들은 각기 다른 위격들과 또 별개이면서도
그렇죠.
본질은 세 위격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본질은 하나야.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위격은 셋이야. 별개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말과 관련해 주의할 것들을 살펴봤고 이 본질이라는 말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또는 이제 신성 이게 이제 본질인데 이것들이 이 세 위격에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막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태와 관련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머릿속에 막 그려지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과 어떤 형체가 복합된 존재가 아니죠. 뭐 사과를 세 개로 잘라서 같은 사과에서 나온 세 조각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이 사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형태도 아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먼저 담아두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위는 한 본질이다. 또 삼위는 한 본질로 되어 있다.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위격은 부분이고 본질은 전체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죠. 사과 하나를 가지고 셋으로 나눴어. 이게 이 사과는 본래 하나였고 이 셋은 나눠졌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였을 때의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여전히 이 삼위로 됐을 때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나눠진 존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나누면 사과는 작아지잖아요. 모양도 달라지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의할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위격이 본질의 일부다. 또 본질이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도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삼위 중에 하나가 없으면 결합을 해도 한 분 하나님이 아닐 테니까 제가 지금 결합이라는 표현도 써서 사실 이게 우리 머릿속의 물질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도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각위 전체의 신적 본질이시기 때문이죠. 자기께서.
뭐 그런 본질이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고 또 위격은 구체적인 것을 자칭한다.
지칭한다.
고 해도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네. 본질이 새 위격에 종속되어 있거나 또 위격이 본질에 속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뭐 여기에 딸려있는 존재가 위격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새 위격들이 한 하나님의 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적절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새 위격들 중에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 그러면서도 전체인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분 성자나 성령 성부 이분 하나로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는 삼위 위격의 본질이나 위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설명할 만한 예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재면님이 이야기한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우리들 주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도 없고. 처음에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혹은 신적 본질이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며 새 위격들이 한 하나님이며 새 위격들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 본성, 뭐 신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뭐 하나님은 공통성을 띠는 이름이다. 네, 그러니까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신격의 본질은 새 위격들에게 공통점이죠. 네,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뭐라고 말해요? 새 위격들 모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들은 똑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분들이 이제 위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정 서로 별개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 고백이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으나 저는 또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아멘, 예,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죠. 한재민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